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15, verse 13 through 15.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풀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수고로운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고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잠깐 못 가진 것 같은데요, 서로 좌우 앞뒤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굳고 해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 계신데 날씨 너무 무서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털사 살면서. 예. 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예, 몸이 좀 아프시기도 하고 참 주일날 뭔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있었지만 주님을 제일 으뜸 삼고 나를 위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꽤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난감했던 이야기들, 즐거웠던 얘기들, 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그런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은혜 받았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이제 두런두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어떤 목회자 내외와 성도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친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얘기, 우리들이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겪었던 얘기들, 슬프고 좋고 기쁘고 이런 안타까운 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친구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높고 낮으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참 친구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 친구들처럼 뭐 어깨 톡 치고 뭐 야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어도 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서 날씨만큼이나 또 같이 식사할 때 먹었던 그 음식 이상으로 굉장히 맛있는 시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가족들 외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친구 됐거든요. 어색하시지만 옆에 분한테 친구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해주실래요? 예, 한번 해보세요. 친구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친구야 그러려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예.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친구라 하긴 좀 그렇고, 특히 옆에 혹시 부모님이 있습니까? 예, 친구라 하기 좀 그렇습니까? 예, 예배 오기 전에 바로 부부싸움하고 갔는데 친구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합니까? 예, 그래도 친구입니다. 친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일조하기도 하고요. 내가 내 친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일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친구를 우리가 표현할 때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큰 나라에서 외딴 섬처럼 뚝 떨어져 사는 듯한 외로움에 또 연약함, 두려움 이런 것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이때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통하는, 특별히 이러한 친구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가족을 만난 것 같은 아주 든든한 그런 후원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족 간에도 그 가족 간의 그 어떤 친한, 더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친구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친구 같다. 또 우리 아들이 꼭 친구 같다. 우리 딸이 친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경우에는 아내가 친구 같다고 그렇게 하기도요. 또 남편이 친구 같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그 이상을 가야 되겠지만 저희 가정을 봐도 이렇게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별히 제가 옆에서 볼 때에 제 아내된 우리 사모와 딸된 우리 윤혜, 아이 지금 뭐 통화하거나 같이 이렇게 집안의 공간에 같이 있을 때 보면요, 모녀지간이면서도 어떨 때 보고 친구 같아요. 뭐 쉴 새 없이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서로 관심사를 얘기하고 말이죠. 야, 친구 같다. 또 저희 사모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장모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걸 보면 모녀지간이면서도 그 사랑 안에서 꼭 친구같이 일상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두런두런 나눈 얘기를 보면 참 친구 같고 저런 위로자가 서로 없겠구나, 후원자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마음은 친구예요. 저 혼자 베스트 프렌드예요. 너한테 나만은 친구는 없다고 저 혼자 마음은 먹고 있는데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아들한테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다가도 야 이렇게부터 나와요. 그 뭐 몇 마디 할 것도 없고 말이죠. 전화를 하면 우리 사모는 자꾸 저를 전화를 바꿔주는데 저 딱 한마디 합니다. 열심히 해.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많아요. 밥은 먹었냐, 뭘 먹었냐, 맛있었냐 뭐 등등등, 아빠 생각은 안 나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좀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운전 잘하고 내려가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주께서 맡기신 학업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게 뭉클한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보면 3개월 내지 6개월 한번 있다가 볼 텐데 저도 모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친구를 보내는 이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당황해요.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맨날 명령만 내리고 무서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저런 면도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지 아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아 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가족 간에도 어떤 친근감을 표시할 때는 친구 같은 아빠, 엄마, 친구 같은 아들, 딸 혹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죠. 그런 개념이죠. 특별히 요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나 혹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습니다. 요새 한국의 분위기, 뭐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챙기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맨날 상처 주고 막 싸우고 그랬던 친구한테 또 이렇게 참 잘해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 참 그런 것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삭막한 사회가 이 계기를 통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감사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1 그 사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해주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례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옆에 주님께서 가족을 좀 친구로 이렇게 말하든 아니면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친구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친구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격언을 들으시면서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경 이전에 삶의 경험을 통해 아, 이런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좋은 속담과 격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첫째,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친구는 기쁨을 두 배로 하지만 슬픔은 반으로 해준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시고 이런 친구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슬픈데 거 봐라 막 요배 친구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죄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배 친구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구는 기쁨을 두 배로 해주는 것이고 슬픔은 어떻게 해준다? 반으로 해준다. 주 안에서 그런 친구들 되시고 그런 친구들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친구란 자기 이외에 자기를 말함이라. 제노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친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았구나.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볼 때 참 꼴 같지 않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냐라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누가 그렇게 살고 있다? 네? 차마 말 못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친구야. 그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네, 목사 같은 사람들 이겠죠? 그렇죠? 뭐 밥 잘 먹고 뚱뚱하고 이런 것만 똑똑하지, 이게 똑같지 말고 영성이나 이런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친한 사이에 더 예의를 지켜라.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가 했더니 일본 속담이에요. 딱 어울리죠, 일본 분들. 친한 사이일수록 뭐하라고요? 예의를 더 지켜라. 그러면서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꾸 상처를 주지 마라. 어느 분의 책 가운데 나왔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꾸 상처를 주면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라. 이분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였거든요. 친구에게 쉽다고 가깝다고 자꾸 상처 주지 마라. 별명도 듣기 좋은 별명이 있는데 조금 듣기 싫은 별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영국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응원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라고 그러죠. 그들이 박지성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가의 가사를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박지성은 한국에서 왔는데 개고기를 잘 먹더라. 그러나 리버풀은 쥐고기를 잘 먹는데 박지성이 얼마나 더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버풀은 이제 또 이 라이벌 관계의 축구팀이에요. 그게 악의가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박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개고기 뭐 이렇게 응원가에서 개고기 얘기 자꾸 나오고 박지성이 개고기를 먹는다. 영국에서 이런 응원가를 자꾸 부르면 뛸 때 좀 갑자기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감 있게 표현한 거라고 악의가 없다고 이렇게 뭐 풀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이죠. 훌륭한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다. 가장 훌륭한 것은 가장 좋은 책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겠죠. 궁핍할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의외로 잠언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궁핍할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거 아주 비슷한 말인데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소금 한 마리를 함께 먹고 나서야 비로소 벗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소금을 한 마리를 먹어요. 그 소금 한 마리를 끝까지 옆에서 먹어줄 수 있는 친구면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예, 이 얘기 여러분 이해가 아직 안 가지십니까? 소금 한 마리를 먹는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옆에서 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테테 못해 먹겠네, 그리고 중간에 가버린다든가 이러면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만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이런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옆에 못 있겠다, 함께 못하겠다, 야 미안하다, 야 이러고 떠나는 친구를 만나지도 마시고 그런 친구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를 뭘로 볼 수 있냐면, 같이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은 친구, 같이 있는데 시간이 되게 안 가, 그러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친구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 저를 만나면 같이 있어서 시간이 그냥 팍팍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지는 그런 좋은 친구들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쟤 언제 가? 이러지 마시고, 이런 친구들 되시거나 그런 친구 만나지 마시고, 만나면 반갑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니? 뭐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혜하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교회 친구들하고 이게 통화하는 걸 보면요, 야 얘들은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야. 그냥 제잘 왜 웃었니? 그러면 그냥이래요.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뭐 서로 뭐 털사 소문, 지 공부하는 데 있는 그런 소문 서로 주고받고, 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귀에 담아 옮겨지는 얘기인데요. 친구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준 도움만 기억하라. 뭐는 잊어버리고? 상처는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라? 도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떡하죠?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어떻게 돼요? 원수 대하듯 하지요. 그렇죠? 앞에 열 번 잘한 건 새까맣게 잊어먹고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지혜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열 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한 거, 그거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주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죠. 제가 이제 이런 뭐 앞에 이제 세상의 속담이나 격언들, 세상이 지나가는 일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조금 이제는 좀 더 조금 깊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앞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셨지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나쁜 친구, 하나는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첫 번째는 뭐냐? 꽃을 쫓는 친구, 벌과 같은 친구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꽃이 확 폈을 때 그 꽃을 찾아가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우리 유영아 집사님 저 백합꽃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보고 즐거워했는데 이제 시들어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면, 심으면 또 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꽃이 피었을 때는 우리가 가서 보지요. 냄새도 맡지요. 그렇죠? 아, 향기롭다 막 이럽니다. 근데 꽃이 지면 어떻게 돼요? 뒤도 안 돌아보죠. 저건 뭐 나무를 해먹어, 뭘 해먹어, 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친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나갈 때, 뭐 아주 유익이 될 때는 찾아와서 친구야, 친구야 하는데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인생의 실력이, 명예가, 부가 떨어져 나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형의 친구, 나쁜 친구죠. 그런 친구 되실랍니까? 그런 친구 되지 마십시오. 앞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친구를 만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 딱 나오죠.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목숨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하며 뭐했다고 돼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 저주했다는 얘기는요, 아주 상욕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XX 같은 저 예수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앞에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칼까지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렇게 병정들에 잡혀가서 매맞고 아무것도 하진 않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힘이 없네 저 양반. 왕이 될 생각이 없나 보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되어진 일을 아시잖아요.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얘는 우의정에, 얘는 좌의정에 시켜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멱살잡이하다시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죠? 예수님이 나를 더 인정하는 제자죠? 발을 씻어줄 생각을 초청해놓고, 손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발을 씻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이 그때의 관습이고 예의인데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높다고. 왜? 예수님이 뭐가 되실 줄 알고, 유대의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바가 없잖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서는 두들겨 맞고 뭐라고 제대로 변명도 안 하고 그 전에 행했었던 이적과 역사를 베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매만 맞고 모욕을 당하고 변명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 특히 베드로의 생각에 제일 앞서서 나 되었던 베드로 생각에, 아, 저분의 꽃은 졌다. 이제 꽃이 졌다. 저분의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너 예수당이지, 너 예수 아는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몇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꽃을 쫓는 친구, 벌거 같은 친구, 잘 될 때만 친구야 친구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목숨을 걸었지만 왕이 아니고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모른 척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참히 살해되어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살아계시지도 않고요, 이적과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고요, 아무 말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안다라고 얘기만 했다간 잡혀가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살기가 등등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감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목숨을 건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위에 등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오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때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그 시신을 비싸게 돈 주고 만들어 오는 그런 바위, 자신이 죽으면 누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고 깨끗이 닦아서 세마포로 쌓아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만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의리를, 예수님과의 정을, 예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 모습,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가 아닐 것 같아도 정말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꽃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가짜 우정이 아닌, 어렵고 힘들 때 다 끝난 것 같은 사람에게 남아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정을 소유한 친구 되시기를,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보게 되면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울을 보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죠. 그렇죠? 추를 달아매는 저울 말하는 거예요. 올라서는 저울 말고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죠.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아, 이익이 될 때 뭐 금방금방 갈아타는 뭐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친구한테 갔다가, 저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렇게 갔다가, 우리가 혹시 위급하다고, 급하다고 혹시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주변에 그런 친구분이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은 뭐가 됐다? 서로 친구가 돼버렸어요.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친구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가 정말 이렇게 고문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잔소리가 되실지는 몰라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헤롯과 빌라도처럼 유익을 쫓아서 원수였다가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가 이러한 모습,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철을 철로서 계속 문질러서 날카롭게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친구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죠. 근데 친구가 조금 내가 듣기 싫은 어떤 지적을 해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아,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하자면 그래, 네가 하자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뭐. 친구가 또 저렇게 하자면 그래 뭐. 그래, 그게 네가 원한 거면 내가 그렇게 할게 뭐. 이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의 친구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게 잘해줬고, 아무리 내게 유익을 끼쳤고, 아무리 내게 친한 친구가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옳은 것이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친구를 무디게만,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고 인격적으로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서로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당장의 서로 어떤 편리를 위해서, 아닌 것 같은데도 친구가 하자는 것이니 가자는 데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유익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친구고, 종래는 그 친구를 더 빛나게 만들고 더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유익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우정을 가장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지적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었니? 신발은 왜 그런 걸 입었니? 머리는 왜 그 모양이니? 말씨는 그게 뭐냐? 이거는요, 친구를 위한 직언이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잔소리예요, 그건 잔소리.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인정해주고, 대부분 들어주고, 아이, 그랬어? 아유, 잘했네. 어유, 축하해. 어유, 정말 좋겠다. 그러다가도,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아, 저건 아닌데, 이번만은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인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하길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얼마든지 표현 방법은 있겠죠. 예. 또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나쁜 친구는 꽃을 쫓는 친구, 절구 같은 친구를 소개했다면 이젠 잘 들으셔야 돼요. 본론이 좀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제가 자주 강조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한번 이건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왜 산과 같은 친구냐? 여러분, 산에는 뭐가 있죠? 나무도 있고 또 뭐 있죠? 아, 그렇게 벌써 여러 가지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 죄송하지만 저만 더운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문이라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아, 좀 덥고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는요 나무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꽃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거긴 새도 있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짐승 그러지 말고 너구리 예, 다람쥐 예. 왜 이렇게 정서가 메말랐습니까? 다 있다고 이러면 내가 민망하잖아요. 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 보셔서 아시고 여러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산과 같은 친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도 친구로 받아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하고 맞아서만 당신 고향이 어디유? 충청도유? 친구구먼. 그런데 당신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랑 함께 친구 아니야. 예를 들면 또 뭐 반대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네 고향이 어디란가 그렇게 됐는데 또 뭐 나는 뭐 충청대에서 왔구먼요. 이러면 또 친구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어디 살았습니까? 예, 서울 살았습니다. 나도 서울서 왔는데. 한국 어디서 살았습니까? 감자 강원도구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당신하고 난 친구 못합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죠. 뭐 스포츠팀이 달라서 친구가 안 되고 말이죠. 출신 학교가 달라서 친구가 안 되고 취미가 달라서 친구가 안 되고 이 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조금 위험한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구역이 다르다고 친구가 잘 안 되려는 데가 있더라고요. 밥도 구역끼리 먹고 만나는 것도 구역끼리만 만나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구역 바꾸려면 막 사지를 떨고 안 돼요 목사님. 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 아니고 교회의 구역은 가정교회입니다. 과거에 교회 건물이 없을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친 교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가호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족을 중심으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전도되어서 그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되고 그 가정가정들이 모여서 그 지역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교회, 로마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갈라디아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구역이 있고요. 그래서 털사 한인제일 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구역이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교제는 뒤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모였을 때 무조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모였을 때 누구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원수였으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 무엇이 됐습니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화 때문에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구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산과 같은 친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나는 주님 안에서 만났으니 나는 당신을 친구로 억셉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할 거고요.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거고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후원할 것입니다. 지역이 틀리고 관심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지만 때로 당신이 내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산과 같이 당신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산이 되어서 오르지 못할 만한 그런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산과 같은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일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택해 잡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매국노로 만들어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개 장군일 때나 도망자가 되었을 때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뭐 했다? 사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위대한 것을 배웁니다. 하잘것없는 인간이 되었어도 친구로 계속 여겨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냐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불량배라고 나와있어요. 불량배. 그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기꾼 뭐 이렇게 나와요. 도둑, 사기꾼, 강도 뭐 이렇게 원어적으로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나름대로 인생에 억울하고 분해서 막 나가던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현상범으로 몰려가지고는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현상범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기 시작해서 수백을 이루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너 사기꾼? 너 도둑? 너 불량배? 야, 나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심지어 전쟁 나갈 때에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그들도 다 품어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정말 개국공신과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그런 무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기꾼, 도둑,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윗이 친구로 받아주었을 때, 산처럼 그들을 품어주었을 때 이런 1등공신 최고의 호위무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땅은 뭐 하죠? 땅에다가 저 이번에 우리 저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씨를 잔뜩 주셨어요. 상추 씨도 주시고 오이 씨도 주시고 그래서 그냥 씨씨씨씨씨 씨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레요. 이걸 심으면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무언가를 심으면 분명히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과 같은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땅과 같은 친구.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내가 오든지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친구라도, 그 인생이 죽어가는 친구라도 나를 만나면 생명력을 얻고 살고 싶다는 소망을 얻고 희망과 소망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땅과 같은 친구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예인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친구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정말로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았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한 번 더 쫓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고관대장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사회 하층민들, 버려진 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각색 병든 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뭐 이렇게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무시당하는 그 여인까지도 굳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놀리며 비판하며 가라사대 야, 저 죄인의 친구도 간다. 저 죄인의 친구가 간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이렇게 변명하거나 대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그래. 너무 복받쳐서 제 목이 뒤집히네요. 그래 나는 그들의 친구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같은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른 안 먹은 척 합니다. 그러다 바울한테 엄청 깨졌어요. 그것이 기화가 돼서 이방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이제 막 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거나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자자손손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세뇌받고 왔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너 좌파야 이렇게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같이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개 취급하듯이 한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제자들 이렇게 오니까 안 먹은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그 누구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진 그런 사례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진 인생, 버림을 받은 인생, 멸시를 받은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는 너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원치도 않고 돈을 투자하기도 원치 않고 너는 무용지물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투자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투자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랑을 투자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히려 나를 욕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여전히 계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런 좋은 예수님 친구를 만났듯이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버리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 닮은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 여학생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창피해서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애들은 오히려 가발을 썼다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병세가 더 악화되고 나중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에 남학생 아이 하나가 뇌종양이 걸려서 역시 치료를 하는 가운데에 얘도 머리가 빠지고 이제 머리 한 털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친구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런 씩 웃으면서 그 다음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모두가 머리를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밀어내고 그 아이와 함께 했는데 이 아이는 완치를 받았어요. 같은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여학생은 가발을 썼다고 놀리는 바람에 오히려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이것이 병이 악화가 됐는데 다른 반에 있는 이 아이는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머리를 깎으며 그와 함께 할 때 오히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완치 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사에서 한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절반만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숨은 일이 그 학교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왜 그렇게 조금 다가가기 어려웠는지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왜 그래라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살피게 되면 이해가 가게 되고 용서가 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배반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유다가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 편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때다 해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서 기도한다고 가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종이나 살 때 쓰는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때는 차마 잡아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없는 한밤중에 그 산 위에 있는 것을 가룟유다가 알고는 쪼르르 내려가서는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가 저기 있다. 배반한 거죠. 팔아넘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유다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 나쁜 놈들아 이 원수야 가룟유다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그저 예수님이 다정다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했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황을 놓고 볼 땐 참 이거 의외의 호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데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다음에 행해진 일이 뭐죠? 몽치로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배반하는 자, 자기를 팔아넘기는 자에게도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놀래갖고 헛소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혹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파렴치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자신의 친구로 받아주시고 친구로 끝까지 여겨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혼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아무도 없어서 슬프고 외로울지라도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혹여 내가 잘못을 해서 정말 내가 못된 짓을 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욕먹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발로 차서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심방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무셨던 알게 되었던 성도들을 향해서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기에 앞서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을 향해서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는 사람들,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친구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누굽니까? 삶을 나누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하나님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방 안에서, 차에서, 길거리에서, 잠자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도 친구야, 얘기하자, 친구야,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예수님 나 바쁩니다. 예수님 나 피곤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책 맞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어떤 뭐 소위 말해 배알도 없다 그러죠. 그냥 보면 친구야. 그냥 보면 친구야. 예수님이 일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이 없고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진짜 친하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 그러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없습니까? 살짝 들었다 내려놓은 분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하고 친구를 좀 듣고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영 어색하다, 예수님이 영 어색하다 그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구를 좀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어색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구를 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친구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서로 더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겠습니다만 이제 이후로 가장 좋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너무 쫓다가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려서 내 중에는 외롭고 힘들고 허망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관계는 주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진리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어디서든 함께 하시길 원하는 가장 좋으신 친구를 더욱 뚜렷하게 발견하셔서 나는 이 친구가 있으니 예수님이라고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좋은 그분들처럼 좋은 친구들을 얻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 먼저 우리가 믿는 형제자매를 친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함께 가는 참다운 예수 닮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